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리시죠? 예. 사목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사목회장, 아, 계십니까? 오늘 공지하실 때 독서대로 올라와서 독서하시고. 아, 공지할 때요? 공지할 때요? 예, 예. 예, 정전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정전이 되었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국에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그냥 삶의 한 일부분인 것처럼 그냥 여기고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나름대로 정전이 되면 어떡하나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게 겨울 되면 물론 또 뭐 주변에 다른 교우분들 정전이 안 된 댁이 계시면 가서 또 잠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이 다 정전이 되면 차에서 자야겠다.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자면 뭐 얼어 죽진 않을 테니까 여름이야 그냥 더운 곳 좀 견디면서 자면 되겠지만 겨울에는 그러면 되고 또 핸드폰만 살아있으면 저런 뭐 작업들 다 뭐 컴퓨터를 하지만 컴퓨터를 못 쓰면 핸드폰은 차에서 충전해서 쓰면 되겠다.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정전이 되면 그렇게 지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익숙하실 테니까 그냥 또 이런 날도 있구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또 함께 미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한참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잡지의 짧은 이야기들은 읽고 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는데 이 이야기는 하도 인상적이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포사목을 나왔던 신부님이 하루는 어느 교우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요. 자매님이 정성스럽고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를 해놓으셨고 그 집의 형제님과 본당 신부님이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매님이 신부님께는 마음껏 많이 잡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부님은 푸짐한 식사에 만족하시면서 식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형제님이 이것저것 음식을 많이 덜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 자매님이 형제님의 손을 찰싹 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많이 먹으면 안 돼. 저녁에 많이 먹으면 살쪄. 라고요. 초대받은 본당 신부는 허탈하고 무안하고 여튼 오만 감정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저녁에 많이 먹고 살쪄도 되고 자기 남편은 살이 찌면 안 되는구나 라고요. 그 신부님은 그날 깊은 회의감에 빠져서 성당으로 돌아갔다라고 그 이야기의 결론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자매님은 애써서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말 한마디 때문에 초대한 신부님의 마음만 상하게 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니까 잡지에 실었겠죠. 대접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또 인간 세상의 대접을 포함한 모든 행동들이 같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씀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과 결과를 낳게 되는 모습을 이 대접이라는 행위 안에서도 충분히 보게 됩니다. 왜 오늘 강론의 시작을 이런 이야기로 열었냐면 오늘 말씀의 전례 주제가 소재가 제가 볼 때는 대접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 작은 이들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라는 단서를 붙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들고 오늘이 또 하필 교황주일이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 뭐 성직자나 수도자를 향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해주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데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교회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대접을 잘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도 충분히 해석이 되죠. 또 그렇게 해석하고 강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일독서에 있죠. 구약 성서의 열왕기 하권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의 수석 제자였던, 그래서 그의 자리를 고대로 물려받았던 예언자 엘리사, 그 엘리사의 명성이 이전 스승만큼 높아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를 엘리야 예언자만큼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하루는 예언자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고 나였다. 그리고 그 수넴 여자는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집의 일부분마저 내어줍니다.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여자는 엘리사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결국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 여인 이전에는 아이가 없는 여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된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인은 예언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제 어르신께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에게 헛된 기대를 갖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러한 대접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저 자신이 존경하는 예언자를 대접하고 싶었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접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여인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떠올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엉긴 적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하느님의 천사들임을 알아보고 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직접, 아브라함이 직접 그들을 시중 들면서 자신의 집으로 모셨죠. 그 대접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늙음하게 본처 사라에게서 첫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게 어렵게 낳은 자식 이삭을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산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죠. 아브라함도 어렵게 얻은 아들이지만 하느님이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자마자 기꺼이 그 아들을 내어 놓으려고 합니다. 귀하디 귀한 자식이었지만 하느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아브라함의 그 묵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구약의 욥기에서도 욥이라는 인물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세상의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띠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 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좀 극단적인 상황, 애를 제물로 바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복음적인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두 가지 이야기들은 어떤 보상이 궁극적인 보상인지를 또 생각하게 해보죠. 그렇다면 복음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대접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진정한 대접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대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루카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들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한 사람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보답이란 물질의 보답이 없다라는 것이지 영적인 보답마저 없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보답을 바랄 수 없는 대접을 해보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들에게서 받게 되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과 그 감사의 마음을 담은 환한 미소들을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미리 만나고 또 맛보게 되죠. 어쨌든 그 보답을 지금 이 자리 이 땅에서 바라지 말아라 하시고는 이렇게 답하셨죠.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늘나라에서 그 상을 다 받게 될 테니 굳이 이 땅에서 그 보상, 보답을 바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른 말씀으로 바꿔본다면 이쯤 될 겁니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십니다.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말을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라는 말로 달리 표현하시죠.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심오하게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 자선을 숨겨두라는 말, 결국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네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반대로 사실 말 한마디 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대접 안에서 상대를 진정 높이기보다는 나 자신을 그 대접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려고 할 때마저도 심지어 있죠. 그러한 내 자신 안에 세상에 대한 욕망을 죽이게 될 때 나는 그 죽음 속에서 진정한 하느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게 됩니다. 죽음의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독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신앙적인 단호함이 우리가 모두 함께 받았던 세례성사의 정신 속에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를 육적으로는 죽고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명이라는 영적인 새 이름도 세례성사 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새로 태어남을 살아가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무는 누가 나에게 억지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살아가겠다고 선택한, 자유롭게 선택한 짐이 됩니다. 그 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십자가가 되겠죠. 그 십자가를 삶에서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어떤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행하게 되는 진심 어린 수많은 선행들과 또 대접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십자가를 또 기쁘게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